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뭘 먹으러 갈 때가 있잖아요. 뭘 먹으러 갈 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렇죠. 아무거나 먹자는 사람. 뭘 분명히 먹겠다라고 얘기해주면 편한데 꼭 뭐 먹을래? 아무거나. 제가 그런 사람인데 아무거나 라고 하는 사람. 선택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적당히 넣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썰어서 얼마큼의 양을 어떻게 넣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미 그 먹던 것이 다 있는 사람은 그냥 대충 넣으면 돼. 적당히 넣으면 돼. 언제 넣어? 그냥 적당한 때 얼마큼 넣어? 적당히 넣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조금 더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더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기준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비교해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 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절대로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을 어떻게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요즘 말로 여러분, 나도 내가 낯설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낯설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를 봐도. 어떨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때로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다가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가, 감정이 좋을 때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막 화나 있는 사람이 됐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낯선 거죠. 때로는 내가. 아이들은 더 낯설겠죠. 그 부모를 매일 만나야 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에는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기준이 애매모호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아무거나 아니면 적당히 뭔가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삶도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더 대충 살으라고 하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미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미칠 노릇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라고 한 어떤 매뉴얼을 주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매뉴얼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상영을 볼 때 시작하기 전에 꼭 안내하는 게 뭐냐면 비상시 대피요령. 비상됐을 때 출구가 어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시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를 때로는 바라요. 바래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내가 날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가짜도 아닙니다. 그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놀라운 영원한 진리를 가진 우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나의 상태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경험에 따라 그 절대적인 진리조차도 상대적인 진리로 바꿀 때가 우리 삶에는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바뀌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절대적인 진리를 벗어나 있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를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조차도 우리의 삶에 갖고 와서 우리 식대로 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한참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홍상수 감독과 이 김민희 커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참 그 일들을 벌어질 때 이때를 위함이냐라고 하면서 예전에 홍상수 감독이 찍었던 작품이 뭐였냐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틀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맞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때는 맞았는데 마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틀린 것처럼 그때는 분명히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는데 지금 마치 없는 것처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셨는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애써 마음을 지키다가도 그 힘듦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키고 있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 절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막 다 포기할 만큼 절망의 순간을 만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내와 교제하고 막 이럴 때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했어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가치 없다. 가치 없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를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 삶에 막 이렇게 착한 뭔가를 하는 이런 삶 속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가치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느끼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가치 없다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내가 느낄 때 아, 가치 없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어요. 가치 없다라고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다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내가 가치 없다라는 걸 선택하고 내 마음을 놔버리는 순간 그럼 이제 다 뭐예요? 그냥 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상태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정신 차리고 아 아니지 거절하고 끊어내고 내가 깊은 침체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를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를 그냥 포기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나를 학대하는 거 스스로를 망가지도록 이런 반복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망가져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삶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렵고 생각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마치 그분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이든 민족 전체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들 역시 사람이고 연약하고 이 사람들 역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번 제사를 지러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죄 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계속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지만 그 정결한 상태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가 아니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뭐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현재,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여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죄의 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을 손도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지요. 맞습니다.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망의 그 두려움에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 우리는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선포하면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영향력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끊어내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설명하시면서 그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혹돼서 이제 죄를 졌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 제사장이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져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뭔가 막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것은 나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 위치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위치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도 하나님과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우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 이러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얘가 이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예수님 얘네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나를 보고 하나님 얘네들 용서해 주세요. 얘네들 심판 내리지 말아 주세요. 얘네들 잘못된 것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 되어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분이 그 대제사장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뭐합니까? 동정, 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그 느낌을 아시는 분이세요.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뭐예요? 아세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노스코라고 한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냐면 동치마다 똑같이 써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야다. 하나님을 힘써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하다도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다라고 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아 그런 거야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짜장면은 검정색이야 짜장면은 면이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짜장면을 먹어서 짜장면을 안다라고 표현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우리를 아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단지 신적인 능력을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경험하여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뭐 하다는 거냐면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또 경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있었는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생각이 뭐였는지, 감정이 뭐였는지,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된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같이 느끼시는 분. 여러분 나도 때로는 기억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감정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받은 상태의 상처 느낌을 어른이 된 상태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 어렸을 때 받은 건 그때 나이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데미지인 건데 20년, 30년이 돼서 지금의 나로서 그것을 이해해버리니까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냥 해석해버릴 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느낌, 그때 가졌던 내 생각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와 똑같이 나의 삶을 함께 경험해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안고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을 끊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 삶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럴 때는 이렇게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는 진짜 가이드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군가 내 삶을 향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그게 얼만큼 유용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요 결국에는 뭐예요? 한계를 만나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게 얼만큼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결국엔 한계에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셔서 아시는, 그러마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분 외에는 우리 삶에 어떠한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내 삶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날 다 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분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분의 안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졌던 모든 것도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뭐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얻게 돼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고 그것을 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가져가고, 때로는 잘못된 거 가져가고, 때로는 망가진 거 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뭘 얻어요? 회복을 얻고,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전 여기서 참 제 삶에, 제 안에 굉장히 은혜가 됐던 단어가 뭐냐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깨뽕이 빡 들어가죠. 목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잘 나갈 때는 뭐예요? 목소리엔 힘이 있어요. 행동에 뭐가요? 뭐가 넘쳐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치고 목소리 작게 하고 막 움츠리면서 막 소심하게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일이 잘 되면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정말 목 꼿꼿이 세우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해야 될 때, 그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이 말은 죄 졌는데 죄 안 졌다라고 이렇게 완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분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또 죄 졌네. 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실까? 반복적으로 맨날 짓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진짜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태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죠. 마, 너 또 그렇잖아. 너 결국 또 이랬잖아. 너 봐봐, 너 어제도 그러고 또 그랬잖아. 너 가봤자 내일 또 그럴 거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유혹하고 정죄감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 우리는 담대히 뭐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대해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자신감 뿜뿜 넘쳐야 될 때는 하나님 만나러 갈 때예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자신감 뿜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줄 아는 사람은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아요. 그 절, 내 스스로 나를 무너뜨려서 절망 가운데 나를 던져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연약하기 때문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고 내 삶이 어렵고 무너졌을 때도 다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회복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안에 펼쳐진 우리의 살 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고, 그분이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 대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아면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올 때 붙잡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큰 대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하셔. 내 삶을 볼 때, 거짓 메시지 들어올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 아시면서 나의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해 살 길을 여셨어.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우리 환경을 볼 때, 내 마음 상태를 볼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뭘로? 이 믿음을 사용해서. 붙잡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도 마치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진짜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해 하나님은 다 끝이다 라고 얘기할 느낄 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재앙이나 절망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지라도 하나님 뭐한다?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내신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하나님 이 삶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이거 빨리 없애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컨디션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긍휼을 얻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악한 양심들을 벗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전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여러분들의 환경 안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